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화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행함을 통해 신자들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며 사셨나요?
네, 저는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결국 말로만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면서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또 느끼면서 또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한 주를 보냈고 또한 일주일 동안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이웃의 어려움에 동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갑자기 제 친구가 응급실을 가게 됐는데 저는 또 과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제가 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구를 먼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갔다 왔는데 되게 과제 제출을 못했어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그런 어려움에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되게 뿌듯함을 가져가지고 되게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혀를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또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살면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명쌤이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어주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는 신앙생활에서 말의 중요함에 대해 1장에서 짧게 언급했습니다. 3장은 믿음의 삶에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자세히 말씀합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 혀를 조심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3장 9절에서 12절은 그 근본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이 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명쌤이 야고보서 3장 2절을, 하나쌤이 전도서 7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지금 읽은 야고보서와 전도서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왜 선생이 된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의 실수도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로마서 2장 20절과 21절을, 보명쌤이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학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믿음의 새 세대를 위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배워줘야 합니다. 또한 성경과 무엇인가를 배워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말로만 말씀을 배워주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삶으로 말씀을 배워주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3절과 4절을, 보명쌤이 3장 5절과 6절을 읽어주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제갈먹여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는 무엇을 예로 들어 사람의 혀와 말의 힘에 대해 말씀할까요?
말에 입에 불린 제갈이 큰 말을 제어할 수 있고 배의 작은 키가 커다란 배 전체를 운전하고 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이 사람의 혀도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불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를 통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작은 혀를 길들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명쌤이 잠언 18장 21절을, 하나쌤이 잠언 16장 27절을 읽어주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야고보서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말의 위력에 대해 말씀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언급합니다. 자, 봄양쌤이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하나쌤이 12장 37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말의 파괴성이 지옥불처럼 사람에게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신문을 받아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3장 7절을 하나쌤이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서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와 해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무엇은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할까요?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잠언 12장 18절을, 봄양쌤이 잠언 15장 4절을 읽어주실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울량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라도 폐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완전히 길들일 사람이 없기에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중히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봄양쌤이 3장 11절과 12절을 읽어주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랑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는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말씀하며 신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창세기 1장 26절을, 하나쌤이 1장 31절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을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는 신자들의 선행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할까요?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14절을, 봄양쌤이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오, 정욕적이오, 마귀적이니.
야고보서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봄양쌤이 야고보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할까요?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쌤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신자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여 당을 짓고 다투다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봄양쌤이 로마서 16장 19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너무도 미련해서 악한 일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시기와 다툼,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와는 다르게 무엇이 있을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봄양쌤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에베소서 5장 9절을, 하나쌤이 야고보서 3장 18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의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봄양쌤이 로마서 8장 9절을, 하나쌤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야고보서는 사람이란 그 말과 행동을 통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어 보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에 신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의 지혜와 현실의 삶 속에서 꼭 떼려야 뗄 수 없는 말과 돈을 사용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주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말씀에 행함이 없이 그럴듯한 말로만 신앙을 위장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책망하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말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말은 악이고 독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네, 야고보서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에서 말을 온전히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약하여 악한 영들의 유혹과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말을 절제하고 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위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명쌤이 1장 17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꼭 필요함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신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우리 마음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면 됩니다. 둘째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성결한지 화평을 추구하는지 또 관용을 베푸는지 양순한지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 맺는지 편견과 거짓이 없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 삶 속에서 말을 제어하고 말을 잘함으로 교회와 생명을 살리는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중요성과 그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이 와닿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서도 제가 부모님이랑 자주 좀 싸우는데 제가 그냥 말로 조금 얘기를 했는데 되게 부모님 상처받는다든가 아니면 또 제가 상처받는다든가 이런 게 되게 작은 저희 가족 안에서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신앙이 연결되었을 때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엄청 작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혀가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또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를 한다든가 또 저도 모르게 이미 전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가 상처를 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신자로서 다른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말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고 받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말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삶 속에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한창인데 북조선 성도님들이 추위로 인해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일상의 시간시간마다 위로가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범사의 감사 방송을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매님이 있습니다. 한 분씩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류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세은입니다. 이렇게 북조선 신자들과 방송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북조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배경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은 고린도전서가 누가, 언제쯤 기록한 성경인지 아시나요?
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바울이 3년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3년간 머물렀을 때 그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시키고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이 점을 잘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고린도로 넘어왔는데 이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걸 다 던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에 와서 두렵고 떨렸냐고 말한 걸까요?
그 이유를 추론해 보면 바로 전에 머물렀던 아덴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회심한 성과는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대다수의 반응이 조롱과 무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엔 여기 고린도에서도 아덴과 같이 전도 사역이 실패해야 할까봐 두려움과 근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스의 아덴이라는 곳은 철학자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군요. 그런데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의아한데요.
네, 바울은 아덴에서 아덴의 지식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논쟁을 벌였고 토론을 벌이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들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이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이남이러라. 아멘.
아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과 변론을 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할 만한 지식적인 능력이 충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벌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했으니 지식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특출난 사람이었던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자신감 있게 변론을 하고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증언하고 철학적으로 증언을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복음에 대한 말씀이 회개로 이어져야 하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흥미거리 정도로만 그쳐버린 것입니다.
변론과 논쟁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아덴에서의 사역은 이후에 고린도에 온 바울의 사역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달라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철학적인 내용이나 지식적인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단순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4절과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를 할 때 논쟁을 해서 설득하거나 논리적인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19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세상 지혜는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행하는 변론이 전도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덴에서 절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는 논쟁을 피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덴과 다르게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나요?
네, 그 결과 바울과 동역자들은 유스도라는 이방인의 집을 중심으로 삼아서 1년 반 동안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교회를 세울 정도로 귀한 열매를 맺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독교의 이 진리는 명료합니다. 어쩌면 단순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으로 선포하고 전달을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를 이뤄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아직 북조선에서는 공개적인 전도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전도의 원리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화려하고 대단한 능력이나 업적에 따라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누군가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나 전도 대상을 위해 간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런 단순한 기도 방식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귀하게 들으시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강하게 증거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적인 배경이나 구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이방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초신자가 많이 모인 공동체에서 온갖 분쟁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를 전혀 다녀보지 않은 초신자들이 성도의 대다수라면 그 교회는 좋은 의미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 모임에서는 술이나 담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이해시켜야 할 것 같고요. 호칭에 대한 것도 이해시키고 예배 태도나 헌금 등등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초신자들에게는 낯설만한 것들이 많을 테니까요. 이해가지 않을 부분에 대해 잘 배워줘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도 잘 설명해줘야 할 것 같아요.
초신자가 대다수인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교회 문화가 자리 잡히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론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는 굉장히 쾌락적이고 사치와 향락이 강한 문화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껏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삶의 태도로 바꾸길 바라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고린도는 무역업이 활발한 항구 도시여서 풍요로운 땅이었잖아요. 이런 곳에서 전도된 이방인들은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어져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문제들을 일으켰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도 편지를 한번 써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잘못 이해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성경이 고린도 전서이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의 특징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처럼 교리적이지 않고 빌레몬서나 디모데서처럼 개인적이거나 목회적인 경로가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들에 비하면 고린도전서는 매우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그것이 고린도전서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의 구체적인 지침으로 적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담겨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에도 적용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북조선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알맞게 적용시켜 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문학적인 실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뛰어난 문체와 논리적인 전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의 학문적인 소양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의 배경적인 지식으로 기억한 상태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바울이 가진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로 여긴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이 사도가 맞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말이 많았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해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와 동시에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한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을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제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사도로서의 직분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도라는 직분이나 사명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세상적으로 얻어진 직분에는 한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영원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원성이요?
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직분이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은 결국에는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을 자기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으면 결국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 군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근대에서 제대했을 때 내적인 갈등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뭘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나는 돈이 많은 쩐주다. 나는 당의 간부이다. 나는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기에 여기에 정체성의 근간을 두면 언젠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사명에 나의 정체성을 두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의 정체성을 두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나의 정체성의 근간으로 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예화 글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심각한 병에 걸려 가사 상태에 빠졌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선을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이 지역 이민반장의 아내입니다.
네, 나그네가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은향이와 강철이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여인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물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교원입니다. 소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에 다녔고 나그네를 잘 내조했고 자녀들을 잘 키웠으며 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배워줬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결국 여자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 병이 나은 다음 그녀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대답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등등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무언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고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의 방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기보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아봤고 또한 정체성의 근간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고 삶으로 살아내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이 성경을 똑같이 일치시키게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자꾸 변하잖아요. 지금 많이 추운 겨울이 왔고 또 시대도 변하잖아요. 예전에 조선 왕조 시대 또 지금 북한에서는 조선 노동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 시대는 변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로 남아 있다는 그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 그 세상의 논리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때 바른 삶을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저는 가장 마음에 지금 놀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제 머릿속에 지금 맴돌고 있거든요. 어딜 가나 사람 사는 세상이고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이제 한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잠깐 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늘 생각하며 살았지만 사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또 누군가의 친구고 또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많은 생각을 쏟으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고 정말 중요한 저의 정체성, 그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만큼의 생각과 시간을 쏟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얼마만큼 생각을 하고 있느냐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계속 맴도는 것 같고 수영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지금 춥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